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의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살아서 생명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주장하며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의 귀한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성전 휘장에 둘로 쪼개졌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그 갈라진 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어떤 그 성소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지성소와 또 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휘장이 갈라졌다. 그건 휘장 의미 자체가 사라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휘장의 의미가 사라졌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지성소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그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 거룩한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성소의 구분이 이제 사라졌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뭐 그때처럼 어떤 법계 거룩한 뭐 그런 장소에 거기에 국한된 그런 분은 아니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나타내 보이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뭐 어떤 예배당에만 어떤 계신다는 이러한 것은 극히 그 좀 무지한 그러한 그 발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살아계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그건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를 다스린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아는 바대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뵙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느냐는 그러한 물음을 여러분은 스스로 좀 해볼 그런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 계시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순간순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이렇게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나 숨을 쉬고 하루를 사는 것은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나에게 더물어준 인생이다. 뭔가 이런 쪽으로 항상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좀 돌아져 가는 것이 신앙에 크게 유익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껏 우리가 사는 것처럼 여기고 살다가 또 한 날이 되었으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이러한 것은 크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묵상 기도하면서 제가 읽은 성경에 잠언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평과 의를 행한다. 우리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공평과 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벌어진 여러 일 속에서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을 다스린다 항상 그런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 새가 나는 것도 저건 하나님이 저 새를 기르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닌가. 그걸 볼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아니겠는가. 뭐 이러한 결론 내리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떤 감사함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내가 살아간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길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쪽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안 두다 보니까는 뭐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고 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가 자꾸 뭔가 뭐 좀 뜬구름 잡는 항상 그런 식의 신앙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어하는 항상 그런 그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피우고 말씀을 듣고 항상 이러한 그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이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일주간 삶이 항상 뭐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거기에 모든 정신을 다 쏟아버리고 막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한 주일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겠다. 저는 그것은 별 그렇게 뭐 신통치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이랑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하루 특정한 날이 돼가지고 말씀 관심을 둔다. 이것은 저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안 믿는 그거 뭐 별성이 없겠지만은 그걸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과연 이런 내 마음의 자세가 그게 합당한 거냐? 그걸 좀 그 물어보시고 답을 내리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관계가 굳건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원칙으로 굳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이 있어서 만큼은 절대 양보를 못한다는 어떤 그런 원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려고 힘을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칙이 없이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원칙 없이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기분과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게 다 바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뭔가 나를 좀 제어하고 나를 다스리는 원칙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원칙일 뿐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면은 그게 좋은 것으로 항상 그런 식의 그 생활이 되다 보니까는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 부평초 같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칙의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의해 산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가지고 산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 외골수다 이런 평을 분명히 듣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뭔가 좀 적당하게 타입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그 생활에 좀 지혜라 이렇게들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세상의 틈방울 속에서 원칙을 고수한다. 이것은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걸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원칙을 지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얼른 머리에 기억나는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분들이 얼만큼 원칙주의자였는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원칙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뜻을 정하는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막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한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칙으로 세워놓은 것이죠. 그때 다니엘 그분의 상황은 포로로 잡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한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노예에게는 원칙이란 게 없는 겁니다. 단지 주인의 말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그게 노예로서 자기를 부지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종의 그런 상황에서 원칙을 정해 산다.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원칙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한 번 정한 원칙이 그 뒤에도 계속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 집어던진다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절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바로 그런 분들이었다 그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말하고 움직였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백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왜곡하거나 뭔가 변질을 해가지고 전하지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뭔가 그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원칙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좀 받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사정에 좀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형편을 앞세우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내 갈 길을 가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살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칙을 세우자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분명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만을 걸어갑시다. 이러한 의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게 있어 과연 분명한 원칙이 세워져 있는가?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내 원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내 뜻 삼고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그 길을 가려고 힘을 쓰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그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 다윗을 탄핵하는 사람들, 요즘 뭐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생각이 나가지고 탄핵이라는 그런 그 얘기를 집어넣었는데 이 본문의 그 내용이 지금의 그 우리나라 현실 또 우리 현실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지금 내용에 딱 걸려든 것입니다. 상당히 딱 들어맞아요. 아, 이스가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함께 가다 배신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 반발을 결국 아기스가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다윗을 돌려보낸단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자기가 살던 시글락에 이제 돌아왔을 때에 벌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얘기잖아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텅텅 비어버린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건 뭐 꼼짝 못 당하잖아요. 그래 아말렉 사람들이 그 여자들과 자녀들을 몽땅 다 포로로 끌어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와가지고 봤단 말이죠. 쑥대밭이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이 다 끌려가버렸다 그 말이죠.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울었습니다. 기력이 다 빠져버릴 정도로 이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나가지고 이제 다윗을 마음이 너무 슬퍼가 다윗을 저 돌로 저 죽이자 이렇게 여론이 그렇게 조성돼버린 것이에요. 갑자기 다윗을 이제 돌로 치자 다윗에게 이제 초점이 돌아가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다 이제 전가시키는 그러한 그 얘기거든요. 당시 다윗은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록 왕은 아직 안 되었지만은 어쨌든 그 수백 명 무리 가운데 다윗이 이제 앞장서 있는 지도자의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을 탄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 아이고 저 목사 너무 힘주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전 그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흔히 뭐 저도 뭐 좋아하지도 않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이 그 침략한 그 일이 그 일 자체가 다윗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다윗의 책임 같습니까? 뭐 어때요? 다윗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생각에 따라서는 다윗의 책임처럼 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거 그게 원인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아기스가 함께 전쟁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절하지 못 따라간 거 왜 거절하지 그걸 거절하지 못했는가 왜 따라갔느냐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다윗 책임처럼 분명히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윗이 안 갔으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지 못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황을 짜놓고 보면은 다윗 책임이다 이런 답이 내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다윗 책임 갖느냐 이게 이제 큰 함정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그 백성들이 다윗 책임이다 돌로 치자 탄핵하는 이러한 얘기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탄핵하는 것을 분명히 뭐 생각해볼 필요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책임론을 지금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파탄이 들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된다. 당신 때문에 있으니까 당신이 그만두라. 대통령 책임론이죠.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거 이것이 대통령 책임이냐 그 말입니다.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했다면 경제가 어려워지지를 않았을 거다 이러한 것입니다. 당신만 잘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당신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럼 옛날에 그 IMF 때에는 김영삼 대통령 책임이었습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습관이 뭐냐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꼭 우리는 누구 책임 이걸 따지나 그 말입니다. 누구 책임이냐 이거부터 묻습니다. 그게 우리 습관이라 그 말입니다. 당신 책임이다. 그 얘기는 당신만 잘했으면은 이렇게는 안 되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맞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냐.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에서처럼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내와 식이 포로된 것이 다윗 책임이냐. 다윗이 블레셋으로 안 갔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그게 옳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안 갔으면은 이런 일은 없다. 그게 옳은 것이라면은 아말렉이 침략한 건 다윗 책임입니다. 분명히 맞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만 하면은 재난은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옳은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만 하면은 재난은 우리한테 일어나지를 아니한다 피할 수가 있다 모든 일 우리가 잘할 수가 있다 잘만 하면은 그게 옳은 생각이냐 그 말입니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이?
대답을 안 해.
1번 옳다, 2번 아니다. 몇 번입니까? 야, 아니죠. 예. 우리가 잘한다 해가지고 뭐든지 잘 되어진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뜻에 안 맞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모든 것이다. 우리가 잘못되어 그런 것이냐? 내가 잘했으면 안 됐을 것인데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난 것이냐?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정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답이라 그 말이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답을 내리면 문제가 좀 묘하게 돌아갑니다. 뭐냐면 결국 아말렉 침공은 하나님 책임이다. 또 이런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아말렉 침공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다 같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자를 만든 그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 책임으로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 잘못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역시 하나님 책임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책임을 따진다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 책임을 묻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당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항상 뭐냐면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우리 욕심에서 자꾸 책임론 이게 들고 나와진다 그 말이죠.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당장 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누구 때문이다. 이런 게 얼른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책임을 먼저 따지는 것이 결국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의 잘잘못을 다윗의 사람들이 따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은 잘한 것이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은 잘못한 게 돼버립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탄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가볍다고 상당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어떤 자격이 없다. 자격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 너무 가볍고 권위가 없고 무게가 없고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잘 운영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안정이 되고 막 팡팡 막 발전이 되고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면은 그래가 대통령 인기가 막 폭발되고 있다면은 대통령 그런 말을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자격도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감이 넘친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분열이 돼 있습니다. 야, 인감이 넘친다. 권위를 안 부리고 참 보통 사람 같이 역시 잘 뽑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 그 말이죠. 좋은 결과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나쁜 결과는 모든 게 나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결국에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기분과 자기 느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형성이 돼버립니다. 사회 여론이라는 것이 어떤 개개인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그것이 아니고 분위기 속에서 자기 느낌과 기분을 가지고 여론에 휩쓸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회 여론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여론에 신자는 휩쓸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칙이고 말씀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 서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가,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뭐 대통령 탄핵 사건, 그러한 속에서,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묻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물음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간 것까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보면서 이 일을 파악해 나는 것. 그게 우리의 시각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때에 너 때문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서 이런 일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른 태도라, 그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엉터리인 사람을 보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꾸 너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우리한테 어떤 유익,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었을까? 이렇게 나아가지는 게 옳은 것이지, 어떤 당신 때문이요, 누구 때문에 책임론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우리 삶에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평소에 없다면은 결국 모든 일 속에서 자꾸 내 기준 돼가지고 내 느낌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밖에 보일 게 없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기준에 가서 좀 판단해보려는 그러한 것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은 부인할 수가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이것 자체를 여러분이 분간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나쁜 일을 할지라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다 해가지고 모든 게 좋다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략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전략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까? 근데 지금 사업한 사람들은요, 국민들이 너무 전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전략을 하지 말고 소비를 하락합니다. 그들에겐 소비가 좋은 겁니다. 내 개인에겐 전략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전략함으로써 결국에는 사업한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한 판단 자체 우리가 내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기준에 가지고 좋고 나쁜 기준을 판단을 하려고 한 자체부터가 그 잘못된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런 기준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 속에서도 이게 지금 당장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이러한 그 시각, 이런 기준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굴려가시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깨달을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지는 것이 진짜 어떤 신자다운 그러한 태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한테 그러한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나와서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을 탄핵하는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시글락 이제 아말렉에 침략하고 이제 아내와 자녀를 잃은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단 말입니다. 쫓아갈까 물으니까 하나님 쫓아가라 해서 이제 아말렉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쳐서 잃었던 거 아내들도 여자들도 자녀들 다 찾고 또 아말렉 사람 소떼와 양떼까지 더 탈취를 해가지고 그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20절에 보면은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했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 앞에는 울기력이 없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치겠던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을 쳐가지고 다 찾고 오히려 이제 그들 그 짐승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그분을 앞세워가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신이 나겠습니까? 부초 장구 치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것은 다윗을 탈취한 것이다. 이거 다윗을 굉장히 지금 환호하고 있는 높여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죠. 울다가 웃다가 웃는다 그 말입니다.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울다가 웃는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엄지없이 사는 그 어리석음 이것이 그대로 지금 배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뭔가 잃었던 것 찾고 오히려 아말렉 사람과 더 탈취하고 나니까 다윗을 환호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러한 게 뭐냐면 분명한 기준 원칙이 사라져버리는 방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저 나에게 좋으면 웃고 나쁘면 울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뭔가 기준이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꺼낸 것 같은데 뭐 이왕 하는 거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탄핵 사건 그 이후에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우리 당이 이제 막 높아가지 않습니까? 여론을 보니까 우리 당이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이 나옵니까?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다시 출마하겠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나가면 이기겠다는 욕심이 생긴 것이죠. 다시 출마하겠다 하고 또 이제 다른 당에서 우리 당으로 입당한 사람들이 막 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나에게 유익된 도용된 길로 가자 그 말입니다.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쪽을 욕을 해야 되죠. 나는 그쪽 편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욕을 실컷 해놓고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당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찍지 마십시오. 승부노 아닌데 기준과 원칙과 방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봐야 결국 기준 없이 원칙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정치인의 승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탄핵을 하고 나니까는 결과가 안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탄핵 괜히 했다는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취소하자 아니다 밀고 나가자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애당초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과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또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재밌네. 딱 한 사람이 더 하겠습니다. 전용옥 씨라고, 전용옥 씨 맞죠? 한나라당 대변인 된 사람이? 전용옥 맞습니까? 예. 이 전용옥 씨, 저는 그분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이 양반이 상당히 그 논평할 때 독설가로 유명한 그런 분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을 엄청나게 씹어댔습니다. 말로 씹어낸 것이 욕을 엄청내겠습니다. 또 최병현 대표를 갖다 대표를 비난할 때에도 아주 극렬하게 비난을 한 그런 분이 이 전역이란 바로 이 대변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나라당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 기자들이 물읍니다. 아니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욕을 막 해놓고는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좀 난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는 한나라당 들을 꿈도 꾸지 못했다 그 말이죠. 만약에 한나라당 들을 거 알았다면 좀 말이 좀
바뀌었을 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동안, 그러면은 그동안 그 말했던 것들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뭔가 소신도 없이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팽돌리는 그런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기분대로 말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정치 얘기는 이제 끝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그 원칙과 소신 없이 기준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원칙과 어떤 소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 분명한 원칙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한 길로 가고 있느냐는 그걸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남들 얘기할 필요 없이 말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가지고 정당한 말이 나와지고 있느냐. 시인자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과 내 형편과 여건에 따라가지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되새기면서 말씀을 분명한 우리의 철칙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원칙을 해서 처음과 나중에 일관성이 있는 진리의 길, 그 길만 가기를 힘쓰는 것, 그게 신장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또 싫어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말을 할 때에도 이것이 분명한 원칙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싫어하는 말 삼가는, 이건 결국에는 수시로 말이 바뀌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울다가 웃는 다윗의 사람들, 그런 모습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도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잘 깊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웃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일 있으면 웃다가 뭔가 나쁜 일 있으면 금방도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그 속에서 분명한 원칙 속을,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자꾸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원칙이다. 우리의 기준이다. 어떤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된 길을 가다가 설령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분들처럼 설사 어떤 내 목숨의 이태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 믿음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환경에서 이리저리 움직여버리는, 변화되버리는 그런 나약한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 우리 모습에서 바로 그분들, 하나님만을 원칙으로 세워서 오직 한 길을 갔던 그분들의 그 길을 우리 역시 갈 수 있도록 힘쓰고 그 길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 원칙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신자들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원칙으로 세우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저 한 길만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문이라는 것,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인 걸 저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나에게 좋다 해서 웃고 나에게 나쁘다 해서 우는 이러한 무지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내 육신에 좋든 나쁘든 오직 하나님은 나를 유익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강건함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 열심히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